VUE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 SBS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 대항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장일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했고 한국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는 초계기 갈등의 여파로 중단됐고 이는 양국 간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한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100번, 1000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전 세계에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중국의 신안보 이니셔티브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부장은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러 면에서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차이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공동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간 심각한 갈등이나 대립이 세계에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 부장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3일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대원 50명과 친인척 168명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송환됐다고 이라크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라크 당국이 시리아 군으로부터 이슬람 국가대원 50명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군은 사실상 쿠르드족의 군대로 2019년 시리아의 마지막 영토에서 이슬람 국가대원들을 몰아낸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라크로 송환된 이슬람 국가 대원들은 시리아 북동부 하사케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함께 송환된 이슬람 국가 대원들의 친인척 168명은 시리아 알홀 수용소에서 모술 남쪽의 알자다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라크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인도 열차 사고는 전자신호 시스템 오류로 열차가 잘못된 선로에 놓이면서 발생했다고 인도 철도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철도부 장관은 4일 뉴델리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가 한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1일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대화 재개에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영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31일 오전에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자, 이 북한 당국도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추락 원인이 밝혀졌나요?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북한 측이 공식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락 원인이 규명된 것이 아니고 북한 측이 이제 발사된 이후에 이제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원인이 어떻게 추정된다라고 밝힌 거니까 정확한 추락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 측의 발표를 보면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하던 중에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또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 위성 로켓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발표는 그렇고요.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아마도 이 로켓이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원의 보고를 좀 더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네. 1, 2단 추진체의 비행 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하면서 이후에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문가들은 이 경로를 변경하면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이 대부분의 우주 항해 국가들은 이 발사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곁에 끼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상공을 비행하지 않으려면 발사 시 여러 지점에서 도그렉 기동이라고 불리는 급회전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경로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은 엔진 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국정원이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갑작스런 경로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엔진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것일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 측 발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점 이런 점을 또 북한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 측이 아마도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 성분 조성 비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6분간 비행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발사부터 추락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좀 발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그 신형 로켓인데요. 아, 북한은 이를 갖다가 그 이름을 천리마 1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북한이 이번에 만든 그 정찰 위성이죠. 만리경 1호를 탑재해서 이제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천리마 1형 로켓에 아, 만리경 1호를 탑재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그 여러 번 그 아,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는데 여태까지는 은하 로켓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하 로켓이라는 걸 사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다른 겁니다. 천리마 1형인데요. 높이가 한 40에서 50m 정도로 아,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 은하 로켓보다 한 20m가량 커졌습니다. 또 천리마 1형은 아, 북한이 개발한 그 백두산 엔진이라는 명칭의 그 엔진이 있는데요. 아마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이번에 그 은하 로켓 대신 아, 발사한 천리마 1형은 아마 그 액체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마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면 불꽃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그 과학자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5월 31일 날 새벽 6시 27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새로 만든 발사대에서 남쪽으로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아, 이어서 발사 후 2분 뒤에 고도 60km 지점에서 1단 분리,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그 추진체가 분리됐는데요. 문제는 그 1단 분리는 제대로 됐는데 이어서 2단 분리, 2단계 로켓 그 추진체가 점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화가 안 됐지만 그동안 그 날라왔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성으로 인해서 1단 분리 후에 한 300km 이상을 더 날아가서 한국의 그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 해상에 이제 추락을 했고요. 그 원인은 지금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왔던 대로 연료상 또는 엔진 고장 또는 경로상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우주 발사체의 추락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의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which goes to the idea that they may be developing a space launch vehicle specifically for that purpose rather than.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연료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우주 발사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은하 로켓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신형 발사체를 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이 신형 발사체를 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벤 디펜 수석 부차관보는 ICBM용이 아닌 새로운 연료를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예. 그러면서 이 연료를 새롭게 사용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우주 발사체 자체도 우주 발사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우주 발사체를 새로운 말하자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존에 발사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운반체로 개발했을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그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고 또 대체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주에 쏘아올리는 로켓과 사실 원리가 같고 또 같은 것을 쏘아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이 로켓을 새롭게 그 목적에만 맞게끔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도 이번에 우주 발사체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화된 새로운 로켓인지 아니면 기존에 쐈던 것과 다른 로켓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기간 중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밝혔는데 실제로는 5월 31일 오전 6시 27분에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그 로켓 발사 이전에 두 번 그 발사 시기를 밝혔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기간 중 발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발사 하루 전이죠. 5월 30일 날 북한군의 그 실세인 리병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내고 6월에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이 아니고 6월 1일부터 이제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발사한 것은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월 31일 새벽 6시에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그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그 앞당겨서 발사할 뭐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로켓을 발사할 적에는 당연히 이제 로켓을 그 발사대에 이동시켜서 준비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로켓이 굉장히 복잡한 그 엔진, 뭐 펌프 이런 것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판에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적에 모종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발사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25일 날 그 한국도 그 누리호 로켓을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당시도 그 막판 점검 때 문제가 생겨서 한 12시간 정도 그 늦춰서 문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거나 북한의 그 노동신문 등을 보면 점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일종의 그 압박을 받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실제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그 정찰위성에 대해서 과학자들 실무자들을 상당히 독촉을 했거나 압박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도 그랬고요. 이어서 5월 16일 날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딸과 함께 우주개발국을 찾아서 독촉을 하고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아마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종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독촉을 하니까 일단 쏘고 보자 이런 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 한국 쪽에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자면 한국 측에서 이제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쏘아올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쏜 그 5월 31일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날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날 발사한 것이 되고요. 그 이 통보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든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독촉 때문이든 무엇이든 쏘아올렸을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추정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발사했다는 분석인데요.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성 발사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결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해서 이런 말하자면 사고가 생겼다, 실패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자,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고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을 했는데요. 뭐 과거에도 뭐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한 이유가 뭐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실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국정원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위성 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발사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의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러면 언제쯤 또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한두 가지 이제 관측이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동창리 발사장에는 두 가지의 그 발사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은하 로켓 등을 발사하던 기존에 쓰던 발사대가 있고 요번에 새로 만든 발사대가 있는데요. 요번에 발사한 그 천리마 1형은 새로 만든 발사대에 썼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발사 실패 직후에 과거 쓰던 기존의 그 발사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차량의 움직임이 있다든가 사람이 오고 가고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북한이 빠르면은 11일 이전에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승절 그러니까 7월 27일이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절 외부에서는 이제 휴전협정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이전이라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시일 내 다시 발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실패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추락 로켓은 한국 해군이 지금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군의 그 추진체를 그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그걸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러니까 7월보다는 좀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든다면은 2012년 4월에도 북한이 그 인공위성이죠. 그 광명성 3호를 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실제로 네. 그 다시 쏜 것이 그로부터 8개월 만에 다시 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서 발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인데 이번에도 그 같은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현지에서 이번 발사를 지켜봤을 텐데요. 자, 이 뭐 세속 말로 체면을 구겠다 이렇게 되는 입장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마 그 체면을 좀 구겼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 ICBM 로켓 이런 것 쏘았을 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개 현지에서 지켜봤고요. 이어서 그 같은 그 ICBM 발사에 성공을 하면은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에 그런 기사, 사진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그 실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그 내용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발표한 그 발사 실패 이런 것도 외부에서 보는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정도에 실리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일반 방송에는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잖이 체면이 좀 구겼고 이 같은 사실을 일반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올해 그 정찰위성 발사에 상당히 높은 그 우선순위를 매겨왔습니다. 4월 18일 또 5월 두 차례나 그 우주개발국을 찾아서 이 같은 그 로켓 발사 계획을 승인을 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국가적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실패 후에 이 같은 그 실패 후에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담당자들을 아마 상당히 좀 문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러나 이 같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의 무슨 그 북한 내부에서 리더십, 지도력이 뭐 추락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온 대로 한국 군 당국은 처해에 떨어진 북한 로켓의 잔해물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건져 올리면 여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정확한 그 원인 규명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말씀하신 원인 규명보다는 이 인양을 통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술 그리고 또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한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은 지금까지 북한이 축적해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최신 기술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탑재된 정찰 위성이죠. 만리경 1호에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한 기술이 총망라됐을 것이다. 이렇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번 인양을 통해서 최신 기술, 북한의 두 가지 ICBM과 인공위성 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을 이 잔해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당국은 과거에도 2012년이었는데요. 은하 3호 그리고 또 2016년에는 광명성호 로켓 잔해물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네. 그것을 분석해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해물은 북한의 기술력이라든지 북한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점도 좀 궁금하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 정세가 이번 북한의 그 우주발사체로 인해서 좀 악화, 격화되기는 하겠지만 성공했을 때보다는 좀 덜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그 위성 발사를 그 감행할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발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아마 그 미국과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취하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에 그 로켓이 그 추락하고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치를 취하더라도 성공할 때보다는 좀 덜 취하고 그 강도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일제 규탄을 하고 나섰는데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 북한이 왜 실패했는지가 지금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요. 유엔 안보리의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불법적인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말하자면 추가 제재든 아니면 의장 성명이나 언론 발표문을 통한 규탄도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잘 봤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이 북한이 쏘아 올렸을 때도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보리 회의장에서는 규탄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안보리의 공식 문건으로 북한의 발사 행위를 규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가 제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분석이고요. 다만 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가령 한국 정부가 이번에 그 북한의 우성 발사체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자면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조직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너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북한이 그 5월 31일 새벽에 이제 그 로켓을 발사하자 이를 감시하고 있던 그 한국군 당국이 즉각 이 내용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요. 이어서 그 대통령실은 긴급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국의 그 행정안전부는 6시 32분께 서울과 백령도 그 일원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일본은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그 북한이 그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자 즉각 경계 경보령을 내렸는데요. 6시 39분께 오키나와 일원에 그 대피령을 내렸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내용을 알렸고요. 앞서 일본은 그 오키나와 일원에 그 요격 미사일이죠. 그 패트리언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북한의 그 로켓 이런 것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레이더를 서로 연동시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동 대처하기로 많은 논의를 하고 또 해왔는 지금 그럼 이번에도 공동 대처가 좀 이루어진 건가요?
사실 이번에 그 특별히 북한이 이제 발사 직후에 이것이 실패로 추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대처가 특별히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발사에 맞춰서 사전에 이제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추가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또 이 발사 시에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일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북일 정상 협의를 제안하자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9일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측의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전에는 보시면은 일본 쪽의 이런 제안이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아예 반응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달랐던 건데요. 네. 그 박상길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보면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에서 그 관계 개선의 출路를 모색하려 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이제 이전과는 다른 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본이 사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박 부상은 이번 담화에서 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라면서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는 시간 낭비다. 대화를 해봐야. 그러면서 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일본이 그 말하자면 원하는 이 문제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북일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일본 전문가들은 아마 그 북일 간의 고위급 접촉까지는 아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은 계속 이 문제를 좀 논의해서 좀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미 끝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고요. 이렇게 그 접촉 이런 그 접촉을 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그 어떤 접점을 만들기 어려우면은 정상회담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위급 접촉이나 협의는 가능해도 정상회담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의 김규현 원장이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 내부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올해 아사자가 많이 생겼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관측인데요. 이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 내 식량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약 60% 또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면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와 쌀, 북한 주민들의 주식이죠. 이것이 오르면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얼마만큼 아사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3배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숫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그 식량난을 말하자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최근에만 해도 유엔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 북한의 그 말하자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강력 범죄가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그 이번 보고에서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만 요인이 그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 범죄가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0건에서 약 300여 건으로 3배나 폭증을 했고 심지어 그 물자 탈출을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그 범죄가 그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면장애 즉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또 체중이 140kg 중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몸무게가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김 위원장의 체중에 대해서는 140kg 정도다 이런 그 관측들이 있었고요. 뭐 조금 늘어났을 수는 있겠죠. 140kg 중반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런 것도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것 추정이고요. 김 위원장의 체중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AI에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 결과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이런 고위급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려고 정보기관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간간히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통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손목에 여러 가지 주사 자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국정원의 그 보고를 보면 이 공개 행보에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인다 해서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고 그 밖에 김 위원장의 손이나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그리고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오늘은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우주발사 재발사를 규탄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 등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 수문 대통령,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디스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이디스 윌슨을 알아봅니다. 네, 윌슨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죠. 1944년 영화 윌슨은 윌슨 대통령과 이디스 볼링컬트가 백악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Wear,
Hello, Cousin Woodrow.
이디스가 윌슨 대통령의 사촌 헬렌과 산책하고 오다가 대통령과 마주쳤다는 건데요. 이디스 윌슨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이 장면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건데요. 헬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His doctor, he knew Edith Wilson.
윌슨 대통령의 주치의가 이디스를 알았습니다. 앨런 윌슨이 사망한 뒤에 윌슨 대통령의 사촌인 헬렌 본스가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했는데요. 헬렌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치의인 캐리 그레이슨 박사가 헬렌에게 산책을 권하면서 이디스와 함께 다니라고 소개해줬죠. 같이 산책을 다니면서 헬렌과 이디스는 좋은 친구가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윌슨 대통령이 이디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헬렌에게 얘기합니다. 이디스가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백악관에 왔는데요. 윌슨 대통령이 이디스를 보고 반한 겁니다. 그때 이디스가 윌슨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디스가 자서전에서 묘사한 것과는 다른 얘기죠.
한눈에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디스. 윌슨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디스는 42살이었고 대통령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7년 전에 첫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디스 폴링 걸트 윌슨은 1872년에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디스는 보통 집안 출신입니다. 이디스의 아버지는 순회 법원 판사였습니다. 이디스는 11 형제 가운데 7째였는데요. 정식으로 교육받은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죠. 윌슨 대통령의 첫 부인인 엘렌과 비교하면 별로 배운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엘렌처럼 배움을 갈망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디스는 워싱턴 DC의 언니 집을 방문했다가 형부의 조카 노먼 걸트를 만났습니다. 노먼 걸트는 유명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디스는 23살 때 노먼 걸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고요. 그 뒤 이디스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남편까지 잃은 겁니다.
백악관의 시간은 몇 주,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시간은 심오한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가늠합니다. 엘렌이 죽은 뒤에 나는 평생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마음 아픔을 모두 겪었습니다.
네, 윌슨 대통령 전기에서 빠지지 않는 인용구입니다. 처음에 이디스가 대통령의 청혼을 거절하자 윌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디스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디스를 만나고 두 달 만인 1915년 5월에 결혼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서로 잘 모르지 않느냐며 이디스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아내를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연애와 결혼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His advisors were very worried.
대통령 보좌관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까 봐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결혼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디스의 미움을 샀습니다. 이디스가 당시 결혼을 방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평생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결혼하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신혼 중이라니 귀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행복해하면서 많이 웃곤 했는데요. 이디스가 대통령의 인상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디스는 윌슨 대통령의 첫 아내 엘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성격이 정반대였는데요. 엘렌은 진지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데 반해서 이디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엘렌은 검소했지만 이디스는 사치스러운 걸 좋아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렌은 스스로 신념을 갖고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 법안이라고 남편 윌슨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일이 아니라 엘렌 자신이 추진한 일이었죠. 의사당 뒷골목에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개발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디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했죠. 그 점이 두 퍼스트 레이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달랐죠. 엘렌은 평화로운 시기에 퍼스트 레이디를 지냈는데요. 반면에 이디스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에 퍼스트 레이디를 지냈으니까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이디스 윌슨은 검소한 생활을 장려했고요.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재봉틀을 꺼내서 군인들에게 보낼 옷을 만들고 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잔디 깎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백악관 잔디밭에 양을 풀어놓고 길렀는데요. 나중에 양털을 깎아 판 돈 5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11월 약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끝나고 다음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나온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윌슨 대통령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유세에 나섰는데요. 너무 무리한 탓인지 여행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공무 처리에 있어서 제 자신이 결정을 내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안이 중요하고 어떤 사안이 덜 중요한지 또 언제 그 사안을 남편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했을 뿐입니다.
네, 이디스 윌슨은 남편이 쓰러진 뒤 대부분 사람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이디스는 강료들에게 대통령의 병세를 확실히 알리지 않았고요. 모든 일을 자신이 먼저 보고받았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At that time, we did not have any constitution.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윌슨 대통령이 쓰러지자 이디스는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을 그만두고 국제연맹 가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디스는 정책 결정을 내린 일은 없고 다만 누가 언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만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사실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디스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짐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디스는 전쟁 중에 남편을 도와서 암호 해독도 했고요. 또 윌슨 대통령은 아내와 많은 걸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디스는 당시 자신이 한 역할을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딱 한 번 남편과 생각이 달랐던 적이 있었다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상원이 국제연맹 가입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윌슨 대통령이 자신을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디스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확신합니다. 뇌졸중 때문에 윌슨 대통령의 고집이 무척 세졌거든요. 저는 이디스 윌슨이 스스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윌슨 대통령이 사임했더라면 국제연맹 가입안이 통과됐을 거라면서 아쉬워합니다. 행정부와 상원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윌슨 대통령은 3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이디스 윌슨은 1961년에 사망하기까지 거의 4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남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전기 작가를 선정해서 윌슨 대통령의 전기를 쓰게 했죠. 본인이 직접 회고록을 쓰기도 했고요. 또 1944년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도와서 윌슨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이디스 윌슨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안타깝게도 퍼스트 레이디의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신한다는 수정헌법 25조는 분명 이디스 윌슨을 염두에 두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디스 윌슨은 역대 퍼스트 레이디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곤 하는데요. 이디스 윌슨이 한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디스를 중요한 퍼스트 레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해결책들이
21세기의 도전에 대해 점점 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아프리카 지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분쟁과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11월 2일 적대행위 중지 협정이라며 이는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The guns are silent. As the fighting has stoppe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declined. Humanitarian assistance is flowing.
블링컨 장관은 총소리가 잠잠해지고 전투가 중단되면서 인권 침해는 감소했다며 인도적 지원 물자가 마침내 필요한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티그레이 지역에서 서비스가 복구되고 티그레이 인민 해방전선이 무장 해제되고 에리트레아 그리고 다른 세력이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연합,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재자들의 헌신적인 외교가 이 협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아프리카 연합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와 파괴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Recognizing the atrocities committed by all parties is an essential step to achieving a sustainable peace. We urge Ethiopians to follow.
블링컨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며 우리는 에티오피아인들이 화해와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도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과 민족적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북부 오로미아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정치적 인종적 폭력의 악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미국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도전으로 인해 평화 구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식량 문제와 관련해 에티오피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keep working together on public health, building on our many years of partnership to combat HIV/AIDS and continue to tackle.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싸우기 위해 수년 동안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중 보건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매년 보건과 경제, 교육, 민주주의와 식량 안보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민자들과 피난민들 그리고 인권 유린 희생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양국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통일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